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케 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이 40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40이면 부록이라고 합니다. 부록이란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변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40쯤 되면 어떤 사람인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예,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으로 40년간 정도 살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고 사람들이 대충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40이 넘으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환한 표정을 짓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나타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이 40년을 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계 면에서 얘기하면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취급해 본 적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부모는 그를 지극히 사랑했겠고 친구들도 귀하게 여겼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곳, 부르시는 곳까지 마음껏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마음속에 갖고 계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도와줘도, 아무리 많이 뭘 줘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아침에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곳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복된 곳인데 이 사람은 성전 문에 앉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나에게 혹시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나에게 혹시 동전 한 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귀한 대로 바라볼 수 없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지 않을까? 무슨 속된 말로 무슨 건더기가 없을까? 이런 그 나의 유익에 이렇게 뭐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로 다른 사람을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제대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이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날마다 나와 앉았는데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인데 미문이란 문 글자 자체가 아름다운 문이란 얘기예요. 성전의 동쪽으로 난 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동쪽 문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성전의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가서 볼 수 없지만 성전 동쪽에 있는 미문을 찬란한 황금색으로 칠해놨고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로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미문이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마치 여호와 영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전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기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벽에 불과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여서 일평생 성전 안에 한 걸음도 내디뎌보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가며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바라보며 구걸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줄 수 있을지, 내가 준다고 이 사람의 인생이 나아질지, 왜 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더럽히는지,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마침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뭔가 기도드리러 가려면 떳떳한 게 있어야 될 텐데 마침 이 사람이 여기 있어서 내가 동전 한 입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자기가 예배드리는 종교 생활의 부속품으로 생각했든지 다 이 사람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본 그 배후에는 지금까지와 다른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일생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함께 성전문을 걸어 들어가 함께 손을 올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먼 곳에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듣게 하시고 먼 옛날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듣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아무든지 마음대로 부르시는 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 목자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목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서 여기 앉아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거룩한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보이신 구원과 생명과 사제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의 그 마음과 도우심으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동전 한 입 던져줄 사람도 아니고 성전 앞에서 성전의 영광을 모독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종교생활에 도움이 될 나의 종교생활의 부속품도 아니고 나와 같이 이 성전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함께 찬양할 친구로, 사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취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알기를 원하고 서로를 사람 취급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면서 나를 바라보라.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혹시 뭘 줄 것인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과연 없기도 했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은과 금이 진짜로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이 있었으면 은과 금을 먼저 줬을까요? 그게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마침 없었지만 은과 금이 넘쳤을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할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에 은과 금 따위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도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난 것처럼 취급받은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구령의 열정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은 세광이에요. 세광, 세상의 빛, 세상의 빛. 뭘로 빛내겠습니까? 나를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람 취급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세광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습니다. 함께 성전 미문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처음 들어갔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그저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은 그저 성전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감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께 구원받은 것이, 오늘 저는 장로님께서 이민영 목사를 통해서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가? 내가 뭔데 이름을 불러주시는가? 깜짝 놀라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입니다. 사람 취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각해 주시고 온전하게 되도록 구원하시고 온전하게 될 때까지 붙드시는 그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래니까 베드로가 설교해서 왜 놀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은금으로 부자가 된 것보다도, 발목이 온전하게 된 것보다도, 건강하게 된 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걸릴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예수의 이름을 준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해지라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과 나를 살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 언약의 완성입니다. 언약이란 것은 사람 취급해주는 거예요. 언약은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은요, 여러분 우리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는 나는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이런 보상을 줘라. 계약은 행동과 보상과 조건을 주고받습니다. 언약에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정체성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약은 이렇게 이름과 정체성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나는 돈을 벌 테니까 당신은 살림을 하시오. 이런 조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당신에게 속한 남자다. 나라는 존재는 당신에게 속한 여자다.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언약은 어떤 사람 취급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겠고 결혼식에 언약을 맺는 것은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남자,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취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 취급을 먼저 해주셨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시고 제대로 살으라고 한 것은 사람 취급을 이미 했으니까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의 답,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율법인 거예요. 네, 그것이 언약입니다. 먼저 온전하게 취급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회복될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뭐 이렇게 더러워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단을 씻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눈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가운데 불러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 완성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성전문을 넘어가지 못할 온전치 못한 존재가 되었을 때, 동물의 피를 흘려 씻고 회복해 다시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회복하게 하신 모든 제사의 완성입니다. 단번에 영원하고 확실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날 때부터 거룩하지 말 때부터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그렇게 발이 성하지 못하거나 눈이 성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성물을 들고 하나님 제단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생식 기능이 없거나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에, 그 회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규정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한 온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상징입니다. 날 때부터 온전치 못한 사람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그냥 그런 취급을 당해도 좋다고 내 팽개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백성이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온전한 백성 취급받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온전한 사람들은 다행히 큰 범죄를 짓지 않고 다행히 큰 흠이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자기의 공로인 줄로, 자기의 특권인 줄로, 자기가 행한 일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라서,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레위인이라서, 유다 족속이라서 다윗의 자손이라서 하나님이 취급해 주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은, 저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금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굶주린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목마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들을 품어주기를, 그 사람들을 온전히 취급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피하러 온 사람을 하나님은 내친 적이 없으십니다. 누군가를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맞게 하시고 그 사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모압 여자 룻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하여 시어머니를 쫓아왔을 때 보아스라는 너그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을 때 살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품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증인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늘 찾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사람 취급해 주셨기에 우리가 아직 범죄하였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흠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흠을 그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만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공로를 쌓을 때만 하나님이 백성 취급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할 때에만 우리를 온전히 취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취급해 주셔서 친구가 친구의 약한 것을 감당하듯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친구로 삼지 않고 일단 친구가 되면 친구의 연약한 것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친구로 여기고 충성하듯이 예수께서는 우리가 오히려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흠이 되므로 우리에게 오셔서 손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람 취급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도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이 이 사람을 일으켰고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전에 들어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생명은, 그래서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비로소 우리가 사람답게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 만나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 취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을 길러서 사람 취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과 같습니다. 아니, 돈 뒤에서 다스리는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존귀함과 하나님에게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에게서 내 인생의 가치를, 살 만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잠시 유혹해서 성공하게 가는 것 같이 하다가, 잠시 유혹해서 돈을 주는 것 같이 하다가, 잠시 유혹해서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게 하다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저녁에 사라지는 풀과 같이 하나님을 놀라움으로 두려움으로 맞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맛은,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큰 값을 치러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행복을 찾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가치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것을, 함께 성전 문 넘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형제고 친구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내미는 손이, 이 사람과 함께 드는 찬송의 손이, 이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손길이 주의 친절한 팔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손도 아니고, 우리를 짓누르시는 억압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고 이기게 하시는 표신팔 강한 손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탕자가 돌아올 때 달려와 안으시는 아버지의 팔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손을 들고 손을 막 흔들면서 돌아오는 탕자에게 달려올 때 그 탕자의 마음속에는 저 손이 이제 곧 나를 때리겠구나, 저 손이 이제 내가 한 잘못을 징계하겠구나. 그런데 그 손은 아들을 품에 안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제일 좋은 신을 신기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 함께 즐기자 안아주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내미는 손, 서로를 일으키는 손, 서로를 숨기는 손은 주님의 친절한 팔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과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까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이 흠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데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불쌍해지니까 종이라도 되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집에 머물며 아버지께 충성한 큰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집 나갔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고 잃어버린 양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목자와 함께 다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부르셨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공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교만거리로 삼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의지하여 참된 생명과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과 참된 사랑과 참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손길 되기 원하고 우리가 그런 눈길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입술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